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분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부제로는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그런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강해 보인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약해 보인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다. 뭐 그게 주요 관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분명 다윗은 약자죠. 그러나 다윗에게 분명히 강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민첩했고 또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 누구보다도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물맷돌은 상대방에게 접근하지 않고서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조사했는데 시속 122km. 좀 야구에서 투수가 빨리 던지는 그 정도 속도입니다. 그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아무리 휘둘러도 그것은 마치 권총으로 칼 든 사람을 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이 1대1 싸움, 그 복병전을 통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규칙을 바꾸고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석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는 그 싸움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해서 싸움에 나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싸움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또 직면하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가 서야 할지 그 싸움에 임해야 될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그 블레셋 군대는 소고하고 아세가 지도 한번 보시면 네. 소고와 이 아세가 사이 이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엘라 골짜기고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 반대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를 대표해서 싸움을 도두는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키가 6 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그랬으니까 2m 90 정도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이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골리앗이 전체 군대를 대표해서 1대1로 싸우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조차도 조용히 떨고 있을 뿐이었죠.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젊은 병사들의 사기를 꺾어놓죠.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스라엘 병사 중에는 탈영하는 그러한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그토록 골리앗을 두려워했을까요? 보이는 것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키와 육중한 갑옷과 그가 휘두르는 거대한 창자로 그것을 보고 감히 두려워서 나설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전해주러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다윗도 그곳에서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그 크기와 그의 힘에 위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그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싸움에 자신이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게 되죠.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는 분명히 할례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할례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그분, 할례받은 백성으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의 새로운 변수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때 이스라엘 그 대결이 아니라 골리앗 때 하나님이라는 대결 구도로 바꾼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겼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고 하나님이 이 전쟁과 상관이 있는 분으로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기술과 강점 때문에 골리앗을 만만하게 본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여전히 두려워할 만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다윗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진영의 다른 병사들도 들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죠.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너무 무모하다는 것이죠.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화를 내며 말하죠. 28절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평소에 또 다윗에게 좀 안 좋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제쳐두고 막내인 다윗이 결국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외부의 적인 골리앗과 싸워야 할 때 내부에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형과 싸우는데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하고 있는 거룩한 분노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안에 일어난 분노는 상황이 주고 있는 두려움이나 내부의 방해 때문에 꺾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1대1 싸움에 자원하며 나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이번에는 사울왕이 말립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자, 이 말에 다윗이 응답하죠. 37절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고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하죠. 다윗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왕궁과 베들레헴을 오가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왕궁에서는 사울이 부를 때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탔고 평상시에는 베들레헴에 와서 양들을 쳤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을 시로 기록했죠. 시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면서 또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푸른 초장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푸른 초장을 거닐 때도 있었지만 그는 또한 험한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 푸른 초장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만약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그래서 거기서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는 그러한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골리앗 앞에 내가 자원해서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용감히 나설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또 자신의 칼을 들려서 그를 더 강하게 무장시켜주길 원했습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칼과 창으로 무장하는 것이 더 강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방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는 늘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 이기려면 세상과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들을 무장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이 입혀주는 그 갑옷이 그에게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울의 그 제안을 결과적으로 거절하게 됩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작년인가 저희 한번 엘라 골짜기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이런 여기 지도를 보면은 그 엘라 스트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와디처럼 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물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냥 흔적만 있어요. 거기에 실제로 매끄러운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익숙한 싸움 도구인 물맷돌을 고르죠. 다섯 개를 골라서 싸움에 나서게 됩니다. 다른 사울이 입혀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 익숙한 패러다임으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에게 선포합니다. 4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싸움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는 곧 자신의 명하요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용감하게 이 싸움에 나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했던, 자신이 늘 해왔던 그러한 방법으로 싸우기로 작정한 것이죠. 물맷돌이 그의 손에서 날아갔고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됩니다. 골리앗이 무너지고 다윗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싸움을 볼 때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은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나는 다 손을 놓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평상시 목동으로 자신의 그 양을 치는 임무에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짐승의 공격을 제압하는데 누구보다도 탁월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늘 해왔던 방식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진 책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분야에서 능숙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다윤이도 있고 유창이도 있고 앞날이 창창한데 우리가 학생 때 자신을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익숙한 것을 찾아서 그 분야의 실력을 계속해서 길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싫지만 정말 원하지 않지만 골리앗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죠. 나를 두렵게 하고 여기서 어떻게 헤어나오지? 그래서 하루 이틀 그 골리앗의 존재가 나를 억압하고 무섭게 하고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안에서 겪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 통해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만 생각하면 기가 죽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싸울 생각조차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오늘 우리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싸움의 새로운 변수로 그렇게 생각나고 기억되고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골리앗처럼 더 크고 강한 존재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골리앗이 승리하는 세상에서 교회도 성도들도 칼과 창으로 자신을 무장하려 했습니다.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또 가르침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그 방식과 그 패러다임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래서 힘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골리앗처럼 믿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조롱하고 호통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추락한 명예 때문에 다윗처럼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힘을 추구하며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명예를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푸른 초장에서든지 험한 그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산골짜기를 걸어가든지 그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작은 승리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튼튼한 갑옷을 축복으로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한 방식, 나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승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힘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하는 싸움은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는 싸움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예는 곧 나의 명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참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문제에만 빠져있도록 꼼짝 못하도록 넘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를 향해서 어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수를 향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동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마주한 그러한 순간에 우리 자신은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나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골리앗인가? 하나님인가?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또 세상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골리앗과 같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용감히 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